일본의 바람.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본에 귀국할 수 있도록 여 야당을 포함해 각 방면에서 함께 귀국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올해 8월 5일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에서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중간 보고를 취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간 보고와 관련해 후루야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이 앞으로 귀국할 모든 납치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 후루야 게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북조선에 납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것은 재작년 12월입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의 해결, 즉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전원을 되돌아오게 한다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조선과의 협의의 문을 아주 조금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진정한 의미에서 중대한 시기입니다만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12년 전에 일부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정부는 귀국한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생각해 왔습니다. 정확히 법률에 근거해 10년을 한 단락으로 하여 이러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은 10년 기한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정부는 새롭게 귀국하는 납치피해자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에게 맞는 새로운 지원을 위한 법률을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법률을 성립시키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부부의 경우는 매월 24만 엔을 지급한다. 60세 이상 부부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고령자 세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령보조금 등을 평생 지급한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통한 생활상담 등에 내실 있게 대응한다. 이외에 가족을 대상으로 절차한 취직 지원 등을 평생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도 교육이나 주택 등의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의 귀국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북조선에 납치된 전원을 돌아오게 한다는 남다른 각오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십시오. 일본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아베 내각의 중요 과제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저는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총리와 팀을 이루고 정부가 하나 되어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파 방송을 통해 북조선에 납치된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루야 납치 문제 담당 대신에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8월 15일 연설에 대해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에 한국에서는 그 관복절에 견축사라는 것은 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올해 연설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1.5배 정도의 양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특히 올해 연설의 중요한 것은 북조선에 대해서 대화를 좀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것이 독신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대화에 관해서는 언급을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남북 대화를 좀 원하고 있는 한국 박근혜 정권의 립장난 것은 좀 명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설의 특신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난 것은 먼저 남북 간의 실정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행동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남과 북이 서로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막 작은 돈으로 붓도 요로가고 나가야 된다고. 이번에는 좀 돈으로라는 말이 쓰고 작은 것으로부터 좀 점점 크게 의미 있는 그런 그 합의 협력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런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돈로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 가지 돈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첫 번째는 환경 협력의 돈로, 두 번째로서는 민생의 돈로. 그것이 역시 경제 협력, 경제 지원의 돈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문화의 돈로라는 것도 말했었습니다만, 남북 간에 문화적인 좀 돈질성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나 돈로로서 남북 간에 좀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은 남북은 대화를 통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대립과 고통의 역사라는 것은 좀 극복을 하다가 평화, 행복한 그런 미래를 좀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런 것은 좀 간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미리 이 한국 정부가 제안했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은 실현하도록 북조선 쪽에서 응해서 하는 것은 좀 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선반도에 의해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좀 이번에 만드는 것은 바람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간주를 했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역시 요사이 이 북조선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 한국이 제도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좀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경계심이라고 할까 곡선으로 좀 북조선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시사하는 언급이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통일이나 흡수 통일이나 그런 것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앞으로 남북 분남의 사이에는 평화와 행복의 미래라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공동적인 발전 그런 것을 좀 축구해야 된다. 통일보다 평화 행복한 미래 그다음에 공동 발전 그런 것을 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는 간주했다고 그것이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실현하도록 그런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8월 18일부터 미한 그 군사 연습이 진행되겠습니다. 브릿지 프리덤 가디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8월 말까지 하다가 좀 끝나겠습니다만 이런 미한 군사 연습 기간에서는 남북 간의 좀 대화 그런 것은 이렇게 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일단 군사 연습이 끝나면 그 5월달에 이후에는 남북 간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좀 나가는 가능성 대화나 그런 거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납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소가 미요시 씨 사건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가 미요시 씨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가미요시 씨는 1978년 8월 12일 밤 니이가타현 사도군 마노마치에서 딸 히토미 씨와 집 근처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당시 미요시 씨는 46살, 히토미 씨는 19살이었습니다. 히토미 씨는 그 후 2002년 10월에 귀국했으나 북조선 측은 미요시 씨가 북조선에 들어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딸 히토미 씨가 납치를 당했으며 납치당한 직후 납치범이 히토미 씨에게 미요시 씨는 사도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해 적어도 납치범은 미요시 씨의 당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2006년 11월에 납치범인 북조선 공작원 통칭 김명숙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령을 내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북조선 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가 씨의 고향 니이가타 사도시에서는 지역지원단체인 소가시 모녀를 돕기 위한 모임을 중심으로 미요시 씨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서명활동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가 미요시 씨를 포함한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그리고 진상 규명을 북조선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가 미요시 씨 사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도오루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이시오카 도오루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럼 이시오카 도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올해 1월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도오루, 잘 지내니? 여기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이곳은 겨울의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여름의 더위가 길게 느껴지는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어떠니? 오늘은 이곳의 새로운 화제를 몇 가지 띄우려고 해. 우선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조고령 화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가까운 주변에서 100살 전후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재고령자 화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인 난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전쟁 직후에 태어나 일본의 경제 발전을 지탱하고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 이 풍족한 인구를 겨냥해 텔레비전 선전 광고가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그들을 소비자로 겨냥한 수많은 상품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젠 아주 진숙해져 버린 서플리먼트라 부르는 건강보조식품과 약, 화장품, 건강기구, 고가여행, 건강보험 등이 주된 상품이야. 도오루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그다지 보지 못했을 건데. 지금은 정말 많은 빈도로 방송되고 있어.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이 이토록 많이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처음인 거야.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향인 것 같은데. 나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싶어져.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의 진화에 대해서야. 한 세대 전의 핸드폰은 전화 기능과 메일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는데 스마트폰이라 하는 최신 핸드폰은 간단히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 사진 촬영과 간단한 정보 처리가 편리해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어. 나는 아직까지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고의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또 한 가지 더는 도르가 좋아하는 영화 화제야. 컴퓨터로 실제로는 만들기 어려운 영상을 실물로 착각할 정도의 효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 SF를 중심으로 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게다가 역사 영화와 시대극 등의 배경을 당시의 자료에 맞춰 정말 현실감 있게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애도성을 이 기술을 이용해 재현한 TV 프로가 올해 방송되었어. 아주 흥미로웠고 역사를 좋아하는 도르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도르도 어쨌든 잘 챙겨 먹고 건강히 있어줘. 모두가 매일 도르를 생각하고 있어. 그곳의 상태를 몰라서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형은 오래 살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도 꼭 살아 있어줘. 이시오카 도르 씨, 메시지 들으셨나요? 이시오카 도르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대신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옹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송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치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치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옹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그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v.jp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 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위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 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새벽 1시부터는 9960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